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인생들은 악인의 성공에 대해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전 시편 37편 1절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편 2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을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또한 확인하고 요청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오직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쁨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기쁨의 삶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쁨의 삶을 하나님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들을 기뻐하게 만들어줄 그 기쁨의 이유들을 모두 다 찾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나의 기쁨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 일시적인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에서 찾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아내고 또 만들어내고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기쁨 곧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4절 초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본문 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교훈은 여러분, 주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기대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주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우리가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이크 메이슨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 이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에 있다. 그는 그리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정작 우리가 어디에서 그 기쁨을 얻어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의 인생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나의 삶의 기쁨을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으려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을 취하고 또한 세상에서 그 기쁨이 될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반드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일보에 실린 어떠한 예화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 선생의 이야기가 예화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츠무라 간조 선생도 한때 우상들을 아주 열심히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줄 기쁨과 행복, 평안을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츠무라 간조 선생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우상들에게는 요구하는 바와 또 금지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그 금지사항들끼리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만 더 커져갔다 그는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예수 만났습니다. 삶은 변화되었고 그의 삶에 완전한 기쁨이 찾아왔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내 작은 영혼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쾌활해졌고 영적으로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리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서로의 기쁨을 위해 다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단순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 줄 수 없습니다. 삶에 가장 완전하고 또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더 먼저의 위치로 둘 것을 계속해서 강요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아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들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후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후반은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면하신 후에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 4절에서 멈춰지지 않고 이어진 5절, 6절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37편을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득세하고 있는 강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만든 시입니다. 결국 다윗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기뻐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기대가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히 생각해 볼 부분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기쁨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늘 날마다 삶에 쌓아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주를 향한 진정한 기대의 그 근거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제게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이루어 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리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실제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기를, 또다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기쁨이 함께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경험적인 기쁨이라 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그 기쁨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여서 여러분, 그 기쁨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요, 또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말콤 에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기는커녕 본래 하나님의 기쁨을 되받아 그분께 돌려보내는 메아리와 같은 존재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달은 자기 혼자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이 주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 명령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명령 형태의 말씀입니다. 비단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방금 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명령문의 형태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의 그 형태도 명령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명령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시기를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명령의 형식을 사용하여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기쁨만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전혀 줄 수 없는 자유의 기쁨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능력을 표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출애굽 1세대들의 반응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즐겼던 세속적인 기쁨들, 세속적인 즐거움들이 있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도리어 자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상 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쉽지 아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이들이 이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할 명령이 내렸으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감사의 기쁨,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세속적인 기쁨들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잘 섞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 잊지 못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세상의 기쁨을 향한 미련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대신할 무엇이라도 잊게 되어진다면 내 마음의 구석에 남겨두었다간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내 모든 삶과 마음을 다 빼앗아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라 그리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만 이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결국 내 삶 하나님으로만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번 한 주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즐거워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주의 백성들 이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의무로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만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예배자들의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